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사무엘하 전체 내용을 다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았고요. 오늘은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8장 혹은 그 이후 정도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처음에는 남쪽 지역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문제가 없었는가? 여전히 남아있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참 존경하고 사랑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북쪽 지역에는 이스보셋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쪽에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지역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다윗이 직접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동족 간의 전쟁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참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두 번째 상황이 5장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5장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가 망하고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형식적인 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들이 계속 살고 있었고요. 또 블레셋 족속들이 계속 침투해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몽땅 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영토 안에 이방 민족들이 계속 들끓고 있는 그런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를 갖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이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쪽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또 블레셋을 쫓아내고 블레셋을 정복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 사무엘하 8장 이후로 넘어가면 블레셋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지껏은 계속 살아남아 있었는데 다윗이 진정으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 정복한 왕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5장까지 보면 다윗이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요.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사무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기름 부어주신 거죠. 어쩌면 다윗이 그런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주셨던 그 일은 사실 사무엘하 5장까지면 다 성취가 된 겁니다. 이미 남쪽에서도 왕이 되었고요. 북쪽에서도 왕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블레셋도 침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진짜로 다스리는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슬 기름 부으신 게 완전히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6장, 7장 내용입니다. 6장을 보면 다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그때 벌어지죠.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무지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마음이 급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술에 싣고 오다가 결국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웃사가 잡다가 웃사가 즉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지경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 더 깊이 섬기겠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도리어 형벌을 당하는 일이 6장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으로 넘어옵니다. 7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가 도입 부분처럼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궁궐에 편안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만 이렇게 편안히 살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천막에 계시고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렵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지금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쭉 보시면 6장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쯤에서 머물러야 될 것 같아 하고 뒤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부터 시작해서 7장 나머지 내용에 너무너무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 주셨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땅에서도 네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네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쭉 읽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6장, 7장에 나오는 특별히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근데 그 기름부음 받았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5장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 뉴스로 인해서 8장에 가면 다윗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민족을 정복하고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주변을 다스리는 제국을 이루는 사람, 황제의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큰 맥락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유다 왕이 되었죠. 그래도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5장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걸 해결했습니다.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장에서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주변 민족을 정복하고 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두세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만약에 6장과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을 안 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다시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시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마당에 다윗이 굳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고 나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정도면 만족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합니다. 왕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무언가를 해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섰다가 잘못해서 매를 맞았죠.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충분히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만약 다윗이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해. 지금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랬다면 과연 다윗 언약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뒤에 누리게 되었던 큰 은혜들을 제국과 황제를 누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게 지내고 있고 내가 봐도 참 괜찮고 주변 사람이 봐도 괜찮은 그럴 때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던 걸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준비하신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거라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게 다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이 뒤에 나를 위해 또 다른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처음부터 내가 기름 부었으니까 너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 이후에 네가 똑바로 행실을 잘하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언약을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몰랐지만 다윗은 알지 못하고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그가 알고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그래서 처음 믿음으로 살 때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살 때는 유다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사니까 기름 부은 게 다 성취가 되게 하시고, 그래도 또 믿음으로 사니까 다윗이 알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일정 부분 이런 소망을 갖는 거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계획으로는 이러이러한 정도까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또 뜻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넘어서는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만 되면 참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이와 같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제국을 이루고 이렇게 했던 모든 모습들은 일정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거기가 이제 고향이고 거기서 태어나서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다윗의 자손이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도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베들레헴에서는 그냥 양이나 치고 살았죠. 예수님도 그냥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는 이름 없는 아이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다가 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꿈도 꿀 수 없었던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는 그런 통치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주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냥 베들레헴의 그냥 이름 없는 아이에 불과했었는데 주님께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또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다 지금 알고 경험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도 유일한 통치자로 다스리실 그런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아 다윗이 이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러하시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만하면 더할 믿음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형편이 더 좋아질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한 걸음 더 주님 붙잡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을 때 예, 주님이 더 베푸실 은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쪼록 삶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일은 더 놀랍고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다윗이 또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그 형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무엇이라도 주님을 더 높여드리길 원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만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예비하신 은혜들 그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지껏 또 믿음 잘 지키고 주님을 섬겨왔다면 여기서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 선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지껏 베푸신 은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귀한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교회도 이 사회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